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
그때 우리 때는 무슨 비단꽃 장모 경찰 특공대 겨울연가. 예. 네. 아무튼 여기서 이름이 따는 것도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서 봤었어요.
고향 온성에서도 아름아름 한국 드라마를 봤었습니다.
그래도 집에 그래도 돈이 있었거든요. 엄마가 공업품 장사를 해가지고 의류품. 제가 2-300km 되겠나? 이런 데 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물품 상품을 이렇게 띄워오면 여기서 말하면 도매죠. 도매를 해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앉아서 소매로 팔았던 거예요.
먼 길을 오가느라 힘은 들었지만 그 덕에 먹고 사는 것은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.
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또 잘 입고 또 잘 먹고 하는 애들에 대한 그 심술 같은 게 있잖아요. 얘네들이 가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면 경찰서죠.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. 쟤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다닌다.
주위의 시기와 질투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,
거기 이제 미연 버리고 거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. 우리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.
탈북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촌 오빠가 한국에서는 소주 한 병 값에 차도 살 수 있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
근데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, 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.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, 나 빨리 그 차를 타고 싶어서라도 가야겠다.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너무 좋았던 게.
차는 꼭 한번 가지고 싶었고, 장사 기반은 놓치고 싶지 않았고,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있었던 때, 어머니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.
비전은 없고 미래는 없으니까,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. 너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고,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, 결혼하면 자식도 있을 거고, 이 땅에서 못 알아 그렇게 살겠냐. 선뜻 저는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. 왜냐면 내가 머물려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또 단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염정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
얼마나 힘들게 벌어요. 한번 기차 타고 그 장사를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몇 끼씩 굶고 생고생을 하면서 나도 번 돈인데, 내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도 이 나라 땅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밤새껏 엄마가 또 저를 설득을 했어요.
정실 씨도 어머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사촌 오빠의 신기루 같은 한국 사는 소식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이 됐습니다.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는데, 혹시 북한 땅을 나선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
잘 생각해봐라.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해 벌어먹고 살아도 계속 경찰서 들어가 들락날락 하지.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안 가지면은 강제 노동대라고 다 단련대라고 있어요. 거기 들어가서 또 고생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긴 한 번도 저는 안 잡혀 들어갔어요. 보안원들하고 사이가 좋고 또 저기 보안보다 조금 더 높은데, 여기로 말하면 뭐가 되지? 뭐 경찰청까지는 아니고. 그런데도 가서 뭐 글도 써주고 문서 하는데 동원돼가지고 작업 좀 해주고 하면은 좀 봐주고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강제노동대, 단련대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살았는데 아무튼 불편했어요. 예,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니까.
주위 사람들의 밀고로 보안서에 불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. 하루살이 한달살이처럼 살아가던 그때 사촌 오빠의 연락이 유일한 해결책같이 느껴졌습니다.
좀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은 또 공업품 못 팔게 또 제한하고 하니까, 맨날 한일 평생 이렇게 장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일이고 하니까, 엄마 그럼 가자. 사실 모르고 한번 그 길을 떠나지 한번 떠나본 사람은 못 갈 것 같아요. 겁이 나서.
몇 날 며칠 사촌 오빠가 보내준다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실 씨와 어머니는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.
그래갖고 오빠가 여기서 오빠가 다 돈 내서 너네는 이게 따라오라는 대로 오면 된다 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. 따라오라는 대로 오다가 잡히면은 그냥 가는 건데 그냥 죽으면 괜찮아요. 죽으면 괜찮은데 감옥 그 저기 북한 감옥 같은 데 가면은 그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건 죽기보다 못하잖아요.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데다가 계속 때리고 고문하지. 그게 너무 끔찍한 거야. 그거 들어보면은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아편을 저쪽에서는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아편 재배하면 이렇게 진 같은 게 이렇게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진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근데 늘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
속에 탈이 났을 때 비상약으로 쓰던 것을 하나씩 몸에 지니고 만약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생사가 위험해지면 어머니도 정실 씨도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.
물이 안 좋고 또 냉장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음식을 해서 한 2, 3일이 지나고 하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먹었지만은 그게 대장염이 오는 거죠. 계속 설사하고 막 그 거품 같은 변을 보고 하니까 그때 그거 아편을 살짝 녹여서 먹으면 뚝 먹거든요. 그래서 그게 늘 집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한 이만한 덩이 한 개씩 가지고 떠났어요.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먹자, 먹고 죽자 하고 떠나고
부엌 아궁이 널판을 열고 가족의 추억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몇 장은 더 남겨두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.
진짜 그 사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. 제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부엌이 이만한데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떼다가 석탄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먹는 데잖아요. 그 밑에 앉아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 사진들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. 한 장도 없이 불태 아빠 사진 딱 한 장만. 왜냐면 여기를 오더라도 아빠 재산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그 아빠 사진 한 장만 남겨놓자. 그리고 뭐 우리 흔적을 그렇게 없앨 필요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. 아무튼 엄마가 사진을 다 불태워버리려 해가지고 그 사진 그 한두 장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뭐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이라든지 오빠 얼굴도 뭐 못 가지고 왔으니까 다 버리고 다 태우고 그렇게 집을 그냥 또 아빠 쪽에 사촌 오빠한테 며칠 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.
국경연선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.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저 따라 나서라고 했던 사촌 오빠의 말에 언제 나올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오빠가 이 사람들 통해서라 그 사람들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무는 우리를 중국 브로커한테까지 넘겨주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을 같이 강을 건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넘어가는 그 한 시간? 길어서 한 시간? 한 시간 정도를 국경 그 경비를 풀어놓은 거죠. 한 시간에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순찰을 해야 되는데 뭐 경비대 뭐 소대장 같은 그런 군관이 별 박은 사람이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넘어갔는데
4월의 어느 날 밤 두만강가에는 아직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. 경비대에 움직임이 없을 그 짧은 시간에 정실 씨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촌과 브로커들이 중국 땅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앞서 가던 어머니가 자꾸 물속으로 몸을 숙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.
앞에서 엄마를 우리 그 사촌 오빠랑 브로커가 하나 잡고 기억이 안 나네. 뒤에서 아무튼 저를 또 브로커가 하나 잡았던지 이러고 쭉 건너갔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떠날 때 아주 그 돈도 가지고 못 가고 빈손으로 오라 했으니까 남은 돈은 그 집을 좀 봐달라고 했던 그 사촌 오빠한테 덜어주고 그러고 신발이나 그냥 해신발 우리 좀 사 신고 가자 응? 돈 아끼고 뭐, 뭐 신고 했던 거 해가지고 비싼 신발을 사 신었거든요. 엄마하고 저하고.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돌에 헛디뎌 가지고 엄마가 그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. 제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. 근데 엄마가 그 신발을 죽겠다고 물이 입까지 있는데 엄마가 그 신발을 죽겠다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. 그 물속으로.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황당스러워갖고 엄마 지금 그 신발이 중요하냐고 우리가 여기를 빨리 넘어야 저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중국도 그 변방대라고 있잖아요. 거기 사람들한테 걸리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신발을 지금 죽겠다고 거기 물속으로 손을 놓고 앉으니까 아주 엄마는 그 비싼 신발을 산 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신발 한 짝을 일쿠설 건너가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가 봐요.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엄마 신발 한 짝 없는 채로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저쪽도 논밭이더라고요. 거기 납작 엎드린 거예요, 멍땅. 거기서부터 무섭더라고요. 실감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.
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비로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강 건널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위가 보이고 작은 움직임에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.
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.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딱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구나.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. 그리고 강을 건널 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건너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어라. 엎드려 있는데 막 그 중국 쪽으로는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심장이 아주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냥 가는구나. 이렇게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대기했던 브로커가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느 뭐 연길 시내로 가는 건지 동문 시내로 가는 건지 한 시간 동안을 갔어요.
온성에서 청진으로, 온성에서 라진으로 화물차를 전세내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봤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.
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너네가 입고 온 옷을 다 벗어라. 옷도 저희는 못 입지는 않았거든요. 잘 입었어요. 다 벗어줬더니 그 옷보다도 못한 옷을 주는 거야. 거지 같은 옷을.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또 거기서 이동을 한 거죠. 이동을 해서 또 어느 브로커의 집인가 또 가가지고 잤던 것 같아요. 저희 그 좋은 신발 다 벗어던지고 슬리퍼 같은 거 줬어요. 네. 그다음부터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옮겨주는 데를 찾아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가 26이었어요.
그나마 서울에서 걸려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걱정은 덜 수 있었고 오빠의 안내대로 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남쪽 나라 가는 길로 또 다른 브로커를 따라 나섰습니다.
이제 못 모르고 한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겁이 없었어요. 아 이제 이게 너무 왔네. 그리고 뭐 오빠가 자꾸 수시로 이렇게 전화하면서 겁먹지 말아라 괜찮다. 너네가 오는 그 브로커 쪽 루트는 안전한 루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중국에서 머문 게 한 일주일 북한을 떠나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태국 땅에 떨어졌거든요. 태국으로 오는 루트였어요 저희는.
온성을 떠난 지 열흘도 채 안 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. 막 봄이 시작되려는 때 길을 나섰는데 태국의 뜨거운 햇볕이 정실 씨의 긴장을 많이 풀어줬습니다.
오빠 소개로 오다 보니까 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좋은 데 들어갔었어요. 근데 이게 또 일이 안 되려나 그 태국에서 제가 시장인가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조금씩 줬었어요.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줬는데 시장에 뭐 사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저쪽에서도 발발거리고 다니던 그게 성격이 있어갖고 차분하게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함경북도 온성의 고향인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.